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교통사고를 당해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예전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안 나면 뭐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자기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전혀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과거에 내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마 답답하겠습니까? 그보단 덜 하겠지만 어릴 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요. 전혀 기억도 없고 흔적도 없는 부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전혀 기억도 없는 부모를 왜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누군지 그거 모르면 모르면 모른 대로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살면 안 되겠나 싶기는 한데도 본인은 아마 그게 무척 답답하긴 한 모양입니다.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게 우리 전체 인류의 문제로 확대돼서 나가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심해지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똑같은 세상일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우리에게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노래한다 그래요. 새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으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울긴 누가 울어? 아니 내가 언제 노래 불렀어? 이럴 겁니다. 뭐 하는데요? 짝을 찾고 있었지. 새 울음소리나 그 곤충들의 소리는 거의 다가 짝을 찾는 소리입니다. 암컷이나 수컷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 짝을 찾느라고 열심히 소리내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저거 마음대로요? 누구는 운다 했다가 누구는 노래한다 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세상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우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인생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어떤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요. 왜요? 우리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난 것도 아니니 결국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인생 같으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처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요. 이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과 그냥 핍박과 욕만 먹고 자란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이런 노래를 탁 듣고 나면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세상은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쭉 제가 보다가 물론 다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보다가 참 야, 영어 참 멋지다.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참 영어가 멋져요. 우리말인들 뭐 그렇게 멋진 거 없겠습니까만은 그걸 보다가 팍 머리 그냥 팍 박혀서 아, 영어가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짤막한 문장입니다. You are not a chance 하는 거예요. 찬스가 뭡니까? 기회. You are not a chance. 당신은 기회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상해지죠? 찬스란 말은 우리가 기회다, 뭐 그렇게 잘 기억을 합니다만은요,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란 뜻입니다. 기회라 그러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기보다가 어쩌다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다가온다는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you are not a chance라는 건 우리말로 옮긴다면 당신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래 좀 말이 길어집니다. 설명이요. 근데 영어 보세요. 간단하게요. you are not a chance. 요래 놨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야, 표현 참 멋지다. 그 표현이 쭉 이어져 갑니다만 심지어 you are not an accident란 표현을 씁니다. accident, 사고란 말이죠. 사고라는 것도 어떻게 나도록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공통점인 우연하게 나는 게 사고입니다. 당신은 사고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도 아니요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요 말을 짤막짤막하게 해놨는데요. 아, 참 와닿더라고요. 자, 그렇게 매력적인 영어 문장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요 말을 아주 짤막하게, 간편하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영어 참 아름답구나 이랬는데, 결국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내용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의 그 기본 사상은 전통적인 사상은 유교 사상이 바탕으로 돼 있죠.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은 어떤 존재죠? 어릴 때부터 지를 잘 들여놔야 한다. 이게 기본 사상이죠. 이게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밝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털에 넣어서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어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면 아이들은 잘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은요, 내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내 기분대로 할 수 없죠? 똑같은 아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엄청나게 다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알아놓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건물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욕을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두고두고 밤잠도 못 이루시는 분 들어 계시죠? 기초가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 듣고도 정말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잡혀 있으면 그런 말 한마디 듣고도 쉽게 이렇게 좀 흘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공부시키고 많은 걸 씌워줘놔도 어느 날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뒤집어 놓은 것에 물벗기 한 가지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를 확인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아니, 좋은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종도 종 나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옛날 우스개로 들었는데 거의 맞답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하고 보기가 한 5개 정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니까 다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첫째, 서로 큰 소리로 싸운다. 둘째, 경찰을 부른다. 셋째, 보험회사 연락한다. 넷째, 전화기를 꺼내든다. 끄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아, 중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4번요? 지금 왜 4번이죠? 맞을 뜻 했는데 약간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은요, 답은 이렇습니다.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 받는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 걸어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이긴답니다. 중국은 그렇답니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관계없고요, 이 전화 받는, 쉽게 말해서 내 뒤에 백이 돼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끝이 난답니다. 백 없는 사람은, 중국에 백 없는 사람은 중국 가서 운전하지 마셔요. 뭐 다른 나라들도 안 비슷하겠습니까?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건요, 이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뭡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다면요,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요. 이게 내 뒤에 내 보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간이 크대요. 회사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뭐 해오시오 그러면요. 그거 잘 안 해오는 사람, 기한을 정확하게 잘 못 지키고 넘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백이 있는지 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대요.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 이게 과도해서요. 주인한테 야단 맞는 짓도 가끔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건 다른 말로 했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참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누구의 종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종이 없습니다. 성경에 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도요 종처럼 취급을 못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어서 종이 됐다 하더라도 집에서요 종처럼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죽이거나 절대 안 됩니다. 가족처럼 돌봐줘야 합니다. 6년이 지나면 내 보내야 합니다. 돈 주고 사온 종이라도 6년이 지나면 내 보내야 합니다. 그냥 보냅니까? 6년 동안 일한 품삯을 다 쳐서 그렇게 해서 내 보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종입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일했다고 싹 다 쳐서 내보내는 게 이게 무슨 종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종이나 노예란 건 없습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서 이제 나가도 좋다 그러는데 종이요. 저 안 나가겠습니다. 아니, 종으로 6년이나 살다가 가락한데 왜 안 나갈까요? 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님 차라리 저 이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러거든 그 종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하이,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뭐 얼마나 잘 뚫는데요. 얼마 있다 막혔다고 가서 또 뚫고 오고 이러던데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전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귀 뚫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그렇게 한번 귀를 뚫는 종은 진짜 그 집에 영원히 종으로 두라. 자원에서 된 종 외에는 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종 속에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요? 스스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란 말을 쓰죠.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뭐 쉬운 말로 하면 심부름꾼이나 비서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이란 개념에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비서란 말을 들으면요.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비서. 경상도에서 유명해진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시다바리. 어느 영화에서 나와가 유명해진 말 같은데요. 비서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건 뭐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는 어느 날... 뭐가 되죠? 대통령의 비서는 시간이 좀 지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도지사가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서도 비서 나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느 날 사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나중에 저 계시록 뒤편에 가보면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서. 누구의 비서냐에 따라서 그게 참 달라집니다. 옛날 포철 회장님 밥 해주는 아줌마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많이 웃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포철 회장님의 밥 해주는 아줌마 뭐라고 부르죠? 식모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제가 이 위치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부장 대우를 했다든가 이사 대우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참 아 밥을 해주디라도 잘 골라서 해주셔요. 그분 덕분에 취직했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안 시켜주면 삐지고요. 시켜주면 신이 나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맡기셔도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일을 안 시켜줘도 행복합니까? 불행이긴 합니다만은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원래 교회에 이것도 안 맡고 저것도 안 맡아서 행복하다고요? 불행입니다. 그건 참 불행입니다. 하, 원래 짐 벗었다? 가끔은 뭐 원래 요거 빠졌다 하다가 여기가 더 큰 거 덮었어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대요. 어쨌든 뭐 하나 안 맡고 빠지면 행복하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이 여자제일교회 안에서는요. 자원해서 나 이거 자원해서 맡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지나간 세월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는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위력이 크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너무 커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날마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죠. 좀 풀려서 올라간다 이러면요. 입 벌어지는 사람 또 참 많죠. 그거 쳐다보면서 웃고 울고 하는 것 어떻게 봐야 할는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돈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 신문 보세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날이면 날마다 나옵니다. 한때는 내로라 했던 대단한 사람들도요. 그 돈의 위력 앞에 어떻게 무참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신문표에 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선물 받거든 이거 얼마짜리고 이러지 마세요. 궁금하더라도 좀 참으셔요. 꼭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됩니까? 이웃집에 뭐 하나 드렸으면 찾아가가 아 그거 얼마 줬는데 이러지 마셔요 좀. 그거 얼마짜리인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요 참 너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쿵 저렇쿵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나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고 이게 일시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대체로 길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셨습니까?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정말 행복한데요. 그만 날마다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많은 부부들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 정말 행복했죠. 깨가 쏟아졌죠. 근데 얼마 후부터는요. 행복하게 산다기보다는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나 아 때문에 사는 사람이나 지긋지긋해서 그리 산다고 그러대요. 결혼의 행복도 잘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고 기르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몇 년 동안 행복하셨어요? 그러다가요 몇 년이나 징글징글할까요? 아니 그런 일 없는데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요 낳고 기를 때 그렇게 행복했다가도요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기쁠까요?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란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한없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즉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메고 다녀야 하는 보따리 정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따리 중요합니다. 적어도 나그네 생활할 동안에 필요한 건 꼭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버리고 갈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으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 고관대작들, 왕 그 앞에 서서요.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이유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딱 깨달은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정말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어버린 그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문장이 깁니다만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 2절 끝까지 가셔요. 그러면 미리 약속하신 것. 줄여서 핵심만 뽑아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주는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대단히 다릅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대학생 한 명이 당돌하게 북한에 갔었죠. 북한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석이요 기특하다고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목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학생입니다. 그 무슨 궁전 가는 데 있죠. 거기서 관람을 하고는 나오면서 이 목도리를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언젠가 왜 북한 사람들 내려왔다가 그때 누굽니까? 김정일이 사진이었나요? 그 길가에 비 오는 날 그 플랜카드처럼 붙어 있는 거 그걸 보고 비에 젖은 걸 보고는 그 울면서 그걸 품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주석께서 주신 그 목도리를요 잊어버리고 나갔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먹었답니다. 저게 어떤 건데? 어쩌면 집안의 가부로 대대로 내려가야 마땅할 건지도 모르는데 저걸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는 사실이 북한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을 줬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 북한 사회가 말이죠. 거짓 믿음에 속아서 주석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비한다면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감격하며 누리고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주셨어도요. 이 선물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누리며 사느냐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요. 전달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걸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는가 하니까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금 건너뛰셔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셨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줄이면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면 굳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을 했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시려면 꿈속에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확 보여줘 버리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의대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겨우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의학적 지식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주셨더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병 고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러나 잘 보세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래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성경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것을 또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오늘날 우리 아들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입니까? 바울은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것이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 잘 아시죠?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게 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문을 가끔 보면서 제가 웃습니다. 설교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나 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모여가지고 핵심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말하는 것 잊지 마시고 성경 더 가까이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 나가시는데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머리 나쁜 아이가 쓴 글은 한번 읽고 치우면 됩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쓴 글은요, 한번 읽고 치우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자꾸 생각을 해 가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은요, 한번 싹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글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2절 보십시다. 그렇게 전해준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하죠.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하 내려가면서 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라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먹는 것, 입는 것, 건강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많이 돌아보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주 목적은 하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그걸 의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감격 때문에요.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늘 잘 나오는 이야기, 또 좋은 얘기가 미운 오리 새끼 얘기죠. 참 좋은 동화입니다. 동화지만요. 자기가 원래는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요. 오리들에게 치여가지고 바보 같은 오리가 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자기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얘기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전 이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왕자가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서 까불고 장난치고 하다가 옷을 바꿔입고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요. 쫓겨나버린 겁니다. 왕자가 거지꼴로 해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전부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거지가 아니고 왕자라고 해도 말투나 하는 짓이나 이게 전부 왕자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왕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 여전히 아이들 동화입니다. 왕자와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왕자는요,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난 왕자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거지라도 난 왕자야. 그게 거지 노릇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누구죠? 뭐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좋습니다. 사도 좋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 부르셨다 좋습니다. 모든 것 다 합쳐서 한마디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자는 임금의 아들이지만 우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간혹 어쩌다 거지꼴로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쓴 이 왕자의 거지 이 동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우리가 좀 거지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잊지 마셔요. 비록 내가 지금 이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사십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의 당당함이 되고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덤비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그저 복음 하나만을 들고 온 세상을 뛰어다녔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여기거나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파묻혀서 거지꼴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한시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멋진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깍지라고 비웃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한시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귀한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